오늘 예배가요, 저희 겨울 캠프 워스 퍼레이드가 끝난 지 3주가 지난 후 정도의 지금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명절도 지났고 이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조금 무뎌지는 그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편지입니다. 편지. 바울이 여러 곳에다가 서신을 보냈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가장 격정적이고 긴박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요, 여러 곳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칭찬과 격려로 그 수신자들을요, 북돋아줘요. 북돋아줘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이 칭찬과 격려와 이 따뜻한 말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인사가 한 이후에 바로 6장부터 격양된 이 걱정과 분노와 같은 경고를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삐삐삐삐 하면서 아시다시피 재난 문자가 우리가 오게 되면 모든 하던 것들을 멈추고 그 재난 문자를 돌아보듯이 우리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행태를 다시 지적하고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격양되고 격분하게 했냐라고 하면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너무나도 빠르게 그 복음의 본질을 잊은 채 떠나간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우리 파워 웬스데이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그 수련회의 장소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심정을 뒤흔들어 놓았던 주님의 그 복음과 예배와 감격과 그 은혜의 기도의 자리가요, 우리 가운데 얼만큼 남아 있습니까? 울고 불고 하면서 주님을 붙잡았던 그 간절한 그 고백들이, 워십 퍼레이드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만큼 남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카톡방에서요, 그리고 나의 사진첩에 그 캠프에서 받았던 은혜들의 그 사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 정도의 이 사진은, 이런 기도의 사진은 내가 박제해야 돼라고 하면서 내 인스타그램을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내가 울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좀 너무 진지한가? 직장 동료가 보면 어떡하지? 아니면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나만 보기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진첩에 박제해놓은 사진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요즘 힙한 곳이 어딘가라고 하면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제가 힙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게 성수동이었는데 요즘에는 성수동이 아니더라고요. 힙당동이라고 하던데 혹시 제가 잘못 검색한 건 아니죠? 신당동 막 이런 사진들, 뭐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 힙한 사진들을 내가 업로드하고 카페나 아니면 팝업스토어 사진들을 올리면서 내가 그런 감성적인 사진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 부장님이 앉아있는 거야. 내 앞에 내 동료들이 앉아있는 거야. 내 친구들이 같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 머리가 갑자기 간지럽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분명 우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손들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언젠가 다시 돌아와 세상의 눈치를, 세상의 그 멍에를 메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멍에를 다시 메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문지방에서 자꾸 쭈뼛거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 오늘 파워 웬즈데이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 가장 격양되어 있고 격분하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이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너무 강력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강조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메려고 하느냐.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초보였던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도자급이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표현했던 베드로도요, 이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상황이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아직 부족하고 무기력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환상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 환상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가운데 환상이 일어나면서 부정한 짐승들을 담아놓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 잡아먹어라.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랬던 그 베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 후반절에서 13절만 저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과로는요 읽지 마시고 저희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하냐면요, 유대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없을 때는요, 이 이방인들과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도 먹었대요. 교제도 했대요. 같이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피해 버려요. 왜 피했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욕먹기 싫었던 거예요. 그가요, 그 가운데서 질책당하기가 싫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였던 베드로가 흔들리자 그 모든 유대인들이 외식하고 시험에 들고 선한 자라고 지칭받았던 그 바나바와까지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써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눈치 보느라고 피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제가 조금 전 서론에서 예를 든 것처럼 부장님 그리고 아니면 동료들 눈치를 보며 우리가 0.5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꽤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굳건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도요, 두려웠던 율법주의 앞에서는 이렇게 쭈뼛거리고 흔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유대주의자, 율법, 할례, 율법주의자 이런 게 우리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생 청년들을 사랑하고 평생 그 청년들과 함께 목회하며 하나님 나라로 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율법주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정당화라는 체계로 해석을 합니다. 이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요, 자기 정당화라는 체계로 해석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현대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이나 유대주의 이런 것들은요, 나와 관계없이 보일 수 있지만 현시대적인 세속적인 율법주의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말장난처럼 이야기하는 색깔 다른 수저론 있죠. 스펙이나 학벌이나 높은 연봉이나 완벽한 외모가 없으면 너는 루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이것들이 어찌 보면 율법을 강조했던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유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 것에 더해서 할례와 그리고 율법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세속주의적인 율법주의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스펙까지 얹혀져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었지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라는 똑같은 율법의 멍에이고 율법의 굴레 아닙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내가 해낸 일에 기초한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기초한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그 성육신을요, 정말로 재미있는 스토리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내용이 바로 한 왕과 꽃집 여인의 이야기예요. 한 왕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왕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자입니까? 절대 권력자예요. 모든 돈과 모든 영토와 모든 권력을요, 그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자예요. 그런데요, 그 왕이 마치 어떤 날 산책을 가기 시작해요. 산책을 나갔는데 아주 어떤 길가에서 가난하게 꽃을 팔고 있는 한 처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꽃을 팔고 있는 그 처녀를 계속 쳐다보는데 그 처녀의 얼굴과 그 왕의 얼굴이 딱 마주치는데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사랑에 탁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돌아왔죠. 이제 괜찮겠자고 돌아왔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옆에 정말로 충직한 신하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폐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목숨이라도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저하던 왕이 이제 주저주저하면서 이야기해요. 야, 그때 있잖아. 너랑 나랑 그때 산책 나갔는데 그 길가에서 그 꽃 팔던 그 예쁜 여자 있잖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 내가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군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왕의, 우리 폐하의 첩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겁을 하면서 두 손을 이렇게 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야. 내가 권력과 힘으로 그를 첩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돈과 권력으로 그를 내가 취한다라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 깊은 그 사랑을 그 영혼까지 내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깊은 딜레마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뜨거운 진심을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억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내 진정한 그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마음을 지새우다가요, 아주 놀랍고 로맨틱한 방법, 그리고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요, 그가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했던 그 모든 권력, 돈과 권력과 모든 명예들을 다 내려놓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냥 일반 한 청년이 되어서 그 꽃집 문을 두드려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달아가서 그녀와 눈높이에 맞추고 대화하면서 사랑을 싹 튀어가고 그와 함께 프로포즈를 하고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케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작고 낮은 천한 이 자리까지 오신 그 모습을요, 케르케고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도 설교하셨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시는 임형규 목사님이 이 일화를요, 조금 더 각색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요, 이 철저히 꽃집 여인의 시선에 맞추어서 이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요, 꽃집 여인의 이야기예요. 한 가난한 꽃집 여인이 있어요. 이 가난한 여인의 희노애락은요, 철저히 자기 손의 결과에 달려있어요. 꽃이 잘 팔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꽃이 안 팔리면 너무 슬퍼요. 친절한 손님을 만나면 기쁘고 진상 손님이 왔어요. 정말로 하루 종일 우울해요. 우리 청년들의 삶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고 갑자기 내 일이 막 이렇게 힘들어지면 마음이 힘들고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이게 낭망하게 확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면접을 봤는데 될 것 같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최종 면접 가운데 확 떨어지면 너무나도 우울해지고 좌절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 스펙이 초라해 보이면 슬프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이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요, 내가 쌓은 그 율법주의,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방법과 나의 결론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감정이 어떻게 해요?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그랬던 그 어느 날 그 여인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죠. 나랑 결혼했던, 늘 잔소리나 듣고 야 가가지고 너 분리수거나 해 라고 했던 그 남자가 왕이었다는 소식이요. He was king. 그가 이 모든 나라의 왕이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채 나에게 와서 나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다고? 내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이 진실을 깨닫는 여인은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아침에 내가 잠을 깨서 일어났는데 그의 마음은 다를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도 다를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을 다 버릴 만큼 나는 사랑받을 만하며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는요, 꽃이 안 팔리면 우울했어요. 사람들이요, 너 머리가 이상해, 너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요, 우울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달라요. 주변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진상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려도요, 여전히 그 여인요, 빙그레 웃어요. 왜요? I don't care. 상관없어. 이 모든 것을 버린 그 왕이 내 가치가 정말로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자유예요. 자유. 율법주의자야? 세상의 율법주의자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 그 스펙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 그 연봉으로 어떻게 결혼할래? 세상의 잣대에 휘둘려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꽃집 여인의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세상의 스펙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그 꽃송이가요, 몇 송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손에 쥐어졌던 그 꽃송이가요, 몇 송이가 팔렸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처럼 매일 아침 가운데 거울을 보며 우리는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자이시다.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평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고 경험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를 경험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재미있는 문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자녀가 12살이 되게 되면 부모가 그를 데리고 회당에 갑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때에 그 부모가 그를 데리고 성전에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경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혼내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게 명절이어서 어떤 절기여서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요, 성년식을 하는 시기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성년식을 바 미스바라고 부르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이제는 드디어 공식적인 법정 아들이 되는 게 바로 이 성년식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는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인데 진짜 아들이 다시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런 책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초등교사를 누구로 뽑냐면 그가 데리고 있었던 종들, 그러니까 머슴들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초등교사를 시켜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 종인 이 초등교사가 어떤 권한까지 가질 수 있냐면 그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년식을 하지 않은 이 아들들은요, 이 아버지의 통제와 종인 초등교사의 통제를 함께 받아야 되는, 엄밀히 말해서 종과는 별다른 비교가 할 수, 비교, 종과는,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 더 보면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사회에서도 똑같았어요. 로마에서는 14살에서 17살 그 시기에 성년식을 합니다. 그때 어른들이 입는 옷, 긴 옷, 토가라는 옷을 그에게 입혀주면서 이제 성년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요,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는 것을요, 공포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법적인 자녀가 인정받아야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에요. 나를 똑배 닮은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맘대로 살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종처럼 매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밤 이 예배가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너희는 벌써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자꾸 그 종의 굴레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 성인식을 치른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들인데,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인데 왜 자꾸 그 종의 굴레로,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당당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내 먹고 살 것을 고민하는 그런 종이나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신분 변화를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6절이에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시기가요, 구약 시기고, 구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두렵고 무섭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요. 아빠라고. 이것은요, 아주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 우리가요,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고용한 그 고용주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 고용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노동력, 나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노동력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그의 자녀로 가족됨의 그 관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단어일 수 있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앞에 써 있죠?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코람데오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장님 앞에서, 시험 감독관 앞에서. 저도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약간 CCTV처럼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24시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요, 아이가 3명 있거든요. 3학년, 1학년, 그리고 2살이에요, 2살. 3학년, 1학년, 2살. 그런데요, 이 아이들 중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이 아이가 잘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자꾸 돌아봐요, 이렇게. 2살짜리 아이는요, 자꾸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요. 확인을 자꾸 해요. 왜 확인할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나 안 혼내나 확인할까요? 아니에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있나? 내 뒤에 엄마 아빠가 있나?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있나? 내가 위험하면 언제든지 달려서 나를 꽉 잡아줄 수 있나? 이게 진짜 코람 대오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 프로그램을 편집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남미에서 하는 음식 경연대회 프로그램 영상이었어요. 그 제목이 제가 봤을 때는 슈퍼맨 네디였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요 저는요 정말로 큰 감동이 됐어요. 한 20초 되는 영상이거든요. 저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girl was in a timed cooking competition called Master Chef. And while she was in a rush to cook this meal, she could not get this jar open. She tried multiple techniques, even using a knife, and nothing was working while her parents were watching in panic, knowing that she may lose the competition because of this. And after they started yelling advice to her, she still couldn't do it while time was running out. And then, she quickly turned and ran to her dad to hand him the jar. And in this moment, nothing was going to stop this man from opening this for his little girl. And he did it. And she quickly went back to work with time running out. She then won the competition and ran over to him in tears as he got to watch her lift the trophy as a champion.
여러분 보셨습니까? 관중석에서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만 있어요? 자기 딸에게만 있어요. 자기 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그 딸 아이에게만 보고 있다가 그 딸이 달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빵 하고 그 병뚜껑을 열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코람데오라고 생각해요. 코람데오는요, 감시가 아니에요. 보호예요, 보호.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가 혼자 열 수 없는 뚜껑들이 있을 겁니다. 취업이라는 뚜껑, 진로라는 뚜껑, 결혼이라는, 인간관계라는 뚜껑 등 내 힘으로 절대로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스펙을 쌓고 밤을 새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열어지지 않는 그런 뚜껑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해요. 내가 하다 안 됐을 땐요, 우리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까지 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 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아빠 나 이거 나 혼자 열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는 그 음성을 아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은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 세속적인 율법주의자들은요, 내가 스펙을 쌓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래야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요, 자꾸 종의 굴레와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덮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멍에를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멍에 벗겠사오니, 내가 끙끙대던 그 손을 놓고 아버지께 맡기겠사오니, 이 뚜껑 좀 제발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밤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5장 16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페리파테오라는 뜻입니다. 페리파테오. 이 언어의 뜻은요, 목적지를 향하여 막 이렇게 막 경쟁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아니라 서로 눈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경쟁하듯이 뛰는 게 아니라 서로 보조를 맞추고 눈을 맞추면서 함께 산책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와 다르게 너무나도 속도를 강조하고 속도를 요구해요. 아,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혹시 러닝 하시는 분들 여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요, 진짜 속도에 민감하더라고요. 1km 몇 분대에 뛰는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사활을 걸고 막 모래주머니를 차고 막 그 속도를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곤 합니다. 저는 러닝을 할까요? 저는 러닝은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러닝을 입습니다. 네, 이게 시니어 개그예요. 저희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러닝은 하지 않지만 러닝을 좀 뛰고 싶은데 제 몸을 보세요. 제가 뛸 수 있는 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괜찮아.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걸어도 돼. 그냥 뛰기 시작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속도에 얼마나 민감한 줄 아세요? 내가 18km를 뛰었어. 내가 16km를 뛰었어.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 아닐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과는 다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라는 말은요, 그 요구들과는 다르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산책하듯이 걸어야 돼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빨리 뛰어야 돼. 스펙을 잘 쌓아야 돼.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발버둥치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손 잡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걸음에 맞추어서 그 눈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안내해요. 이것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절제니. 아멘.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학자들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씩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향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발 맞추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 자신을 향한 내면의 열매가 맺혀요.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이전에는요, 남들이 다 가진 스펙들을 내게 없으면요, 불안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요, 나는요, 우울한 일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 가운데서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온전하게 있으시기 시작하면요, 내 가운데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 이것이 기쁨이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요, 내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신학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라고 뭐 평생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저도 대학원 시절에 계획했던 유학의 길이 막히고, 그리고 학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내 코앞에 닥쳐오고, 그래서 김밥을 오늘 한 줄을 먹을지 말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달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드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가 보다 했는데, 그 뒤에 구절이 정말로 놀라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뭘 주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2주 전에 유희동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설교하셨죠. 눈에 보이던 메추라기,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다 사라져도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축복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상황은 다 변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화평과 희락과 그 기쁨이 우리를요, 휘감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가운데서는 타인을 향한 열매가 이제 맺혀요. 이것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예요. 성령과 산책하듯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나를 찌르려고 하는 그런 경쟁자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도 온유로 대할 줄 알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도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이 타인을 향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들었는데 조용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아이들을 만났는데 정말로 시끄럽게 떠드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간식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마음이 타인을 향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완벽하게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요, 성령님 가운데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필연적인 흔적과 그 자국이 남게 돼요.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말한 이 흔적, 이 자국은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예전에 불도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노예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에게 인을 찍어가지고 가축임을 그리고 노예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도장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개돼지 취급받았던 그 이방인들을 한대하면서 그들 가운데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할례를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사랑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옷을 걷어붙이면서 그의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고 찢긴 자국이 있고 그리고 돌에 맞은 자국들이 있다. 너희들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들을 사랑하느라고 내가 꿇어 기도하면서 문드러져 있는 이 무릎이 있다. 이 흔적과 이 상처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명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에 맞게 깔끔하고 영롱한 스펙을 자랑하라고 강요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는 이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 알량한 자존심 굽히고 오래 참아본 그 흔적이 너희에게 있느냐?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지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상처가 있느냐? 남들이 다 가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했다가 너희들의 삶의 훈장처럼 새겨진 그런 상처가 있느냐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25년 전에 봤던 네컷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를 제가 정말로 찾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는데 그 만화의 내용을 제가 입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컷 만화인데요. 첫 번째 컷에 보게 되면 한 청년이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막 증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뺨을 올려 맞아서 여기가 벌겋게 된 사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컷이에요. 이 청년이 너무나도 서럽고 억울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왜 뺨을 맞아야 됩니까? 라면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걸어가요. 그리고 교회가 그 옆에 희미하게 보여요. 세 번째 컷은요.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그 뺨을 부여잡고 오는 청년들을 붙잡으면서 축복해요. 아우 청년 잘 오셨어요. 저희가 함께 그를 위로할게요. 라고 하는데 제가요. 네 번째 컷에서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함께 그 공동체에서 울면서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모든 얼굴의 한쪽에 뺨을 맞았던 자국이 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뺨 맞아본 사람들,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바보 취급 당해본 사람들만이 모인 바로 흔적의 공동체, 스티그마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들은요 상처 입은 청년들에게 화려한 언어나 보여주기식의 위로를 들이밀지 않아요. 말없이 자신의 뺨을 들여 보여주고 안아주고 함께합니다. 형제님 괜찮아요? 내가 그 아픔 알아.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뺨 맞아봤어. 그 흉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처요 영광스러운 훈장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스펙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아파봤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도 상처받아봤어. 서로의 아픈 스티그마를 어루만져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한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파워웬스데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젊은이 지구가, 우리가 모여있는 그 목장교회가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상처를 부듬어 안아주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세상에서 뺨 맞고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우리 젊은이 지구 가운데, 목장교회 가운데로 돌아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종의 멍에를 벗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짐을 지는 그런 공동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